오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으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교리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확신한 가운데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본문인데 그런데 이 본문 내용 읽은 부분 전체를 제가 강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침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 아랫줄에 보니까 이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와 같은 이러한 교회 형태, 이러한 교회 형태를 이제 독립침례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립침례교도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면 교회지 무슨 여러가지 수식어가 붙을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그럴 필요조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바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 승천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이 교회가 오순절과 함께 시작되는 이 교회가 사실은 그냥 하나였습니다. 어떤 뭐 구분 자체가 없었지요. 그냥 교회 이러면은 그게 성경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으로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를 이것을 이제 부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교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단 집단이 마치 참교회인 척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중세까지 오다가 중세에 이제 1500년대 초반에 소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이제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트, 누군가로부터 저항했다, 항거했다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걸 로마 캐톨릭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자들은 항거하고 뛰쳐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붙여준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이고 그것이 우리말로는 이제 개신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회 형태 중에 이제 칼빈의 장로교가 있고 또 웨슬리 형제들에 의한 감리교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성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국의 성공회 앵글리칸 철치라고 하는 국교회 성공회가 있고 독일의 루터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순복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여러 교회 형태와 성경적인 교회, 저희가 믿기로 성경적인 교회와를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독립 침례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방문자도 계신데 사실 저희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대단히 특별하게 제가 이제 이런 교회에 관한 교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 침례교회라고 할 때 그 독립은 뭘 뜻하냐? 독립이 뜻하는 바는 우선 교파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교파를 형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본따서 한 사람이 어떤 교회의 그 교단의 수장이 되어서 교단의 그 장이 되어서 그래서 그 교단 산하의 모든 개교회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로마 캐톨릭의 그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본단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자들이 그 살벌하던 그 중세 시대에 참 이게 사람이 면죄부 받아서 면죄부 사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유아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것을 외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그럽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런 걸 붙들고 나온 건 대단히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로마 캐톨릭의 잔재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교단을 형성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을 계획하실 때에는 예수님만이 오직 머리가 되시고 다른 모든 교회는 각자의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교회들이 이 목양자, 그게 이제 감독이라고 불리건, 장로라고 불리건, 또는 목사라고 불리건, 어쨌든 영적인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한 사람의 그 리더, 또는 뭐 복수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교회 내에서의 자치적인 그 어떤 세워짐,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었던 것인데, 이제 마귀가 이것을 혼잡해 하면서 그 모든 개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정점에 한 사람이 그것을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권력은 반드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믿기로 성경적인 교회의 형태는 교단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단을 형성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단이 생기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교단 형성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단이 많이 발생할 것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발생하는 이단보다도 한 사람이 최고 정점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쥐고 흔드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교단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립 침례교회라고 할 때 그 독립이 의미하는 바는 교단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침례교회다. 우리가 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성결교 이런 어떤 교파의 하나로서의 어떤 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교파의 하나로서 한 가지로서 곁가지로서 이 침례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침례교도라는 말은 이것은 반카톨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카톨릭.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이 사람들은 다시 침례를 받는다. 재침례교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은 것인데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 때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로마 카톨릭에서 배우고 있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공식적인 루트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바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높고 이런 때에 빨리 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갖다가 영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아, 나는 영세를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거니 이렇게 캐톨릭을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게 믿고 자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참된 복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영세 받았어요. 난 영세 받았으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 것입니다. 대단히 사악한 시스템이 바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 그 중세가 다 지금 유럽이 캐톨릭판인데 자기가 어릴 때 영세를 받았어도 나중에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나서 성경적으로 침례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번 받은 거죠. 정확하게 한 번 받은 것인데 캐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 때 받고 다시 커서 다시 받고 그래서 재침례교도, 재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재침례교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수없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물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은 물 시컷 먹여주지. 그래서 이 재침례교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쇠사슬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한 사람 빠뜨리면 줄줄줄줄 빠지게 해서 죽이고 뭐 별하별 방법으로 참 이 재침례교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도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이것은 여러 교파 교회 중에 한 분파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기 이전에 이것은 반카톨릭이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반카톨릭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 꼭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가 아니라 그 신앙 자체가 반카톨릭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교단을 형성하지 않는 그러한 독립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침례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침례교도들인데 침례에 관한 이 교리를 얼마나 정확히 이제 알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을 한번 펴보시면 히브리서 6장에 먼저 5장의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이렇게 성장해서 남들을 가르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기초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경고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그 표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기초되는 원리가 있고 조금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급 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6장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이 뭔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그러니까 지금 나열되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아 여기 보니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침례교도라고 해서만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침례의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쭉 보니까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기초니까 이런 기초들을 빨리 놓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침례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침례들에 관한 교리,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다양한 이 침례들에 관한 이 교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주어진 시간 내에서 조금 최대한 간략하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침례들의 종류를 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침례가 발견됩니다. 가장 먼저 역사상 역사의 인류 역사의 시간상으로 해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그 침례는 그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에 거기 이제 말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18절서부터 읽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20절서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않았던 그 모든 나머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렇죠? 노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그래서 8이죠. 그래서 이 8명만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21절에 보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 이걸 자칫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물 침례를 받으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교리와 달라요. 침례가 지금 한 종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무조건 물침례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 로마 캐톨릭처럼 사람이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침례라는 것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아의 홍수를 얘기해 놓고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자체가 일종의 침례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는 이 물이라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었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는 8명은 살게 되고 방주 밖에 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한 전 인류의 물에 잠김, 또 이 예외적으로 8명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일종의 침례이고, 여기서 보여주는 침례의 개념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침례 안에 구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침례의 개념은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는 사건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을 이루고 구약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그 영적인 의미가 신약에서 이제 해설이 되고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지금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아래도 보면은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이거 만나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반석을 쪼개서 물이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 물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그 얘기잖아요. 그것과 그것에 앞서서 있었던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구름과 바다 속으로 이렇게 이 바다 속으로 이렇게 바다를 가르고 지나간 마른 땅을 지나간 이 사건을 신약성경이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냐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핏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렇게 물에 잠겼다 일어난 침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여기서도 또 한 번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노아의 홍수의 대홍수의 그 물이 지구 전체를 덮었던 그 물이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역할을 했듯이 여기서 홍해를 건널 때 이 사건에서도 이집트 백성들 이들을 따라오던 이집트 백성들은 그 물 안에 전부 수장되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을 통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 사건에서도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의 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에 잠긴 것이다. 잠겼다. 이때에도 지금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 표현한 이 침례도 구원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baptize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 baptize into 그래서 누구누구 안으로 침례된다 이렇게 이런 용례를 쓰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이 모세라는 그 한 사람 안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건을 통해서 향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율법하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규범인 그 율법이라는 것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와 대언자가 있지 아니하냐 모세와 대언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종의 침례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그 모세 언약 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오면은 이 침례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침례의 첫 번째는 침례자 요한에게서 발견됩니다. 우리 이제 개역성경에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영어성경에 John the Bapt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Baptist라는 단어 John the Baptist 할 때 그 Baptist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 침례교의 그 이 시조는 거슬러 올라가면 침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원조는 거슬러 올라가면 칼빈이고 루터교의 원조는 루터듯이 우리 침례교는 그 역사가 훨씬 길어서 침례자 요한에게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넌센스인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침례자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그때에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서 그 몸인 이 교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교회 성도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엉성한 침례교라고 말하는 이 엉성한 침례교도들 중에서 이 우리의 원조는 뭐 침례자 요한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베프티스트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교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담궜다 끄집어내고. 그러면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성경이 그걸 해석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이것이 요한, 침례자 요한의 침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도 보니까 사도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를 언급할 때에는 회개의 침례였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침례다. 침례자 요한이 온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 자기보다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메시아 왕이 이제 오시면은 그 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그가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게. 그 회개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표로서 물침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침례의 의미는 메시아 왕, 장차 오게 될 그 메시아 왕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그게 정말 죄가 떠난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의 증표로서 물에 담궜다 끄집어내는 물침례를 주는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침례의 개념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외적인 고백이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의미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옛 생활과 새 생활의 어떤 전환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 생활을 내가 청산하면서 내가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전환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침례자 요한의 이 물침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 대단히 독특한 침례를 하나를 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이르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요거 바로 전에 침례자 요한이 누군가에게 침례를 베풀 때 그 침례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회개의 침례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전까지 지었던 어떤 죄들에 대한 회개가 그 마음속에 있어 일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외적인 간증과 고백으로서 물침례를 받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침례와 똑같은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과 똑같이 죄 있는 상태에서 그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 죄에 대한 어떤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외적 고백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장꽝인 거예요. 우리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태어나셨다거나 33년 반을 사시면서 죄를 요만큼이라도 지었다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받으시는 요한으로부터 받으시는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침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듯이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시점, 한시적인 어떤 그 시점에서 받는 침례인 것이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의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의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였다. 죄와는 관계없이 의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에 이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온 목적 자체가 메시아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요한의 원래의 목적, 요한이 태어난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요한은 장차 올 메시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요한이 해야 할 일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행한 요한의 물침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보다 깊은 의미로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속한 두 개의 침례를 이제 앞으로 수행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할 것이 그 안수복음이라는 것의 오류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제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이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마치 구약 시대에 그 대속죄 이래 그 이제 그 속죄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사셀이라고 불렀던 그 속죄 염소에게 이제 손을 얹어가지고 죄가 그 거기에 넘겨진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는 그러한 것처럼 이때에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듯이 안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도 대단히 중요한 교리예요. 침례도 독립된 하나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수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안수의 교리와 침례의 교리를 혼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수 이것은 안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침례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침례자 요한에게 받으시는 것은 침례이지 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예수님의 죄가 그 순간에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안수할 때 예수님에게로 전 인류의 죄가 그 순간에 넘어간 것이라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사역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때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죄를 하나님은 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을 돌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주는 침례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일반 백성에게 주는 침례, 회개의 의미로서 주는 침례와 예수님께 행한 침례, 이것은 특별한 의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였다는 것,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침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침례가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침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로 나뉘는데 그 받으시는 침례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위에서 봤던 요한으로부터 받으시는 침례고 다른 하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침례받는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려고 하시니까는 제자들이 막 지금 들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누가 높은 서열에 올라갈지를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마실 잔이 있다. 또 내가 받을 그 침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물에 잠기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전체를 그냥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뺐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문자적 의미의 물침례를 여기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이때 예수님이 받는 그 침례라고 하신 것은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침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침례라는 단어 자체가 잠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immerse 된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으로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이 형벌을 침례받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은 그 고난에 깊이 잠기는 것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그 정도, 이것이 얼마나 심한 정도의 이 고난인지에 대해 이것을 표현하실 때 마치 그림으로 보듯이 회화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이제 일을 맡기면서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신하가 예 하겠습니다. 그럼 내 잔 한 잔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어떤 그 이 계획 그것을 예수님이 수락하시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인데 그것을 잔을 마시는 것으로 잔을 받아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한 잠기는 것으로 그 고통에 그 고난에 잠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십자가의 고난에 잠김으로써 또한 이 죄인들과 동일시 되시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까 그 침례자 요한에게 받으시는 그 침례 중에서 제가 조금 이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이제 강에 들어가셔서 장차 자신이 담당하셔야 할 그 죽음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그 왕으로서 주셔야 할 그 침례, 즉 불침례, 불침례와 이 불침례를 이제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침례는 지금 두 종류,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받는 물침례와 또 하나 십자가 고난의 침례,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침례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3장에서 10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렇죠, 회개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는 이거 침례자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셔야 할 침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침례를 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혼동을 해서 성령 침례가 곧 불침례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불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몸이 부르르 떨고 환청이 들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류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11절에서 그 뒷부분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하고 콤마가 있습니다. 이걸 다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콤마 and with fire.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주시는 침례가 있고 불로 주는 이 침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문맥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알곡과 껍질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껍질은 불로 태운다. 그러니까 이 알곡에 대해서 행하는 이 침례가 성령 침례인 것이고 이 껍질을 불로 태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불침례인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임시장소입니다. 우리가 지옥과 불못을 혼용해서 쓰지만 지옥은 임시장소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이 최종 장소예요. 불못이란 무엇입니까? 불의 호수예요. Lake of Fire.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차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로 차있는 호수란 말이에요. 그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잠기는 거예요. 불 안에 잠기는 거예요. 물 안에 잠기는 침례가 있는 반면에 불 안으로 잠기는 침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침례예요. 이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잠기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히 불 안에 잠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침례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 관한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의 성도들, 신자들에 관련된 침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 침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침례가 있어요.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침례가 있고 두 번째는 외쪽으로 우리가 물에 잠기는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여기는 이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여기선 그래서 이 baptize라는 단어의 용례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baptize into, 그래서 어디 어디 안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건 물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침례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아기가 됐건 뭐 어른이 됐건 물에 잠김으로써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즉 성령님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한 성령님 안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몸.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니까, 로마서 6장 3, 4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힌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침례의 개념이 한 단계가 더 발전해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운명과 똑같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운명과 똑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운명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이 죽었듯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시듯이 나도 사는 존재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이건 물침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침례의 의미가 죽음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활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 노아의 홍수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사건들을 침례라고 묘사할 때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면서 이것이 구원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죽고 한 면에서는 죽고 한 면에서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침례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 육신이 죽고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간증하는 행위가 바로 물침례인 것입니다. 침례 받으실 분 오늘 지금 준비하실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신자들이 받는 이 외적인 이 침례, 물침례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소위 우리가 지상명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채로 물 안에 잠겼다 일어나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침례를 받는 순서가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늘 그런 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믿었을 때 우리의 영적 침례, 내적 침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 안으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외적으로 이제 이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물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8장이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8장을 펴보시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병거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일부를 읽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중에 성령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 넷이 가까이 가게 하셔서 이제 그 병거에 같이 앉아서 이제 그 성경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35절부터 보시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며 37절 이게 개혁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구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어떤 한 개인의 인격적인 고백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제 물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이고 또 장로교식의 이 어떤 학습 또 학습 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만 거치면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돼서 주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인격적인 고백이 있을 때에만 이걸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믿음의 고백 없이 받은 그 물침례는 그것은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것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반지 끼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결혼반지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을 뿌렸건 갖다 부었건 뭐 물에 잠겼건 간에 그 뭔가 예식을 행한 것 의식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결혼한 사실 결혼반지보다도 결혼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실 때에 그래 모세 너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실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능하게 되었지 너 당대 최고의 그 건축기술 이런 거 너 잘 알지? 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멋들어지게 성막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일일이 다 정해주셨어요. 재료를 일일이 다 정해주셨어요. 방향을 일일이 다 정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 내가 너희를 내 피로 값주고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잘 섬겨봐. 이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고 구약에 속한 십일조 열심히 하고 유대인처럼 절기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방식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해 볼 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규례로서 주시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일곱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사의 개념으로 세크라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지키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단 두 가지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딱 한 번 일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행하는 규례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이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놓지도 않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침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침례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구원의 모형으로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에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모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규례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는 어딘가에 잠기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박티스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잠긴다는 의미에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것을 세례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침례라는 이 단어는 모든 영어 성경 모든 다른 나라의 모든 성경들이 음역하는 단어예요. 음역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슬리터레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해서 박노찬이가 무슨 제임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제가 노첸 파크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불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헬라어에 밥티스마라는 그 단어가 영어에서 밥티스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의 A가 에로 발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티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본어 성경에도 저는 일본어 할 줄 모르지만 일본어 성경에도 누군가 얘기하기를 바프티스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읽어서 이렇게 성경에다 옮겨놔야 되는 단어인데 이것을 유독 한글 성경만이 이것을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물을 어떤 그 씻는 정결 의식 또는 뿌리는 의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번역상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어딘가에 잠긴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디에 잠기냐? 성경 전체를 보니까 물에 잠겼습니다. 또 불에 잠겼습니다. 또 성령님에게 잠기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잠기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침례의 어떤 이 교리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전 것을 씻어버린다, 어떤 그 묻어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에 묻히게 되니까 새로운 것과 동질화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침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침례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성령 침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된 사람들이 외적으로 하나님 앞과 온 영적인 존재들 앞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이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묻혔다가 내 옛 육신은 완전히 장사되고 그리고 내가 새로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줄, 이건 물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삽으로 흙 떠서 흙 몇 조각 이렇게 흙 조금 이렇게 뿌려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묻잖아요. 그러니까 물 안에 완전히 잠겼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것은 참 지긋지긋하게 안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 이거 뭐 목욕하자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걸음인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이러한 이 침례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생기면서 끊임없이 이 물침례에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침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좀 잠깐 하나님께 좀 각자가 좀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